기드온 네 번째 시간, 아비멜렉 이름에 얽힌 사연, 사사기 9장 봉독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적에 왕자나 공주로 태어났으면 하는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왜 공주가 되고 싶으세요? 사람들에게는 본능적으로 높임을 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왕이 되려고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왕이 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위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이 된 분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왕이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요즘 교회에 왕이 많아요? 오늘 기도원 마지막 시간인데,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인데,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에게 사람들은 왕이 될 것을 권하지만은 그 기드온의 그 명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 여러분, 이게 진심일까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왕이 되고 싶었는지, 왕처럼 살면서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짓고 왕처럼 살았는데, 결국 그 이름을 가진 아들 때문에 온 집안이 멸망하는 참사가 일어납니다. 처음에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믿음의 영웅이지만은 그의 삶을 통해서 두 가지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첫째, 이 부정한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에 빠지게 한 것. 아주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둘째, 많은 아내를 둔 것도 문제지만 이 가나안 여인을 처부로까지 두었다는 것. 그리고 가나안 여인과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 아비멜렉이 70명의 배다른 형제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 결과 그 기드온 집안이 몰락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주 슬픈 얘기입니다. 왕이 될 수도 없고 또 왕이 되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동서양 시대를 막론하고 이 억지로 왕이 되는 과정은 참 비정상적이고 잔인한 건 역사가 증명합니다. 세상에 왕이 되고 싶은 그 사람의 강렬한 욕망은 방법을,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나의 삶의 목표를 이 성공이란 두 단어에 두고 있다면은, 두 글자에 두고 있다면은, 이 성공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을 위한 방법은 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목표에 달성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흔히 일어나는 증상, 흔히 일어나는 현상 아십니까? 어렵군요. 왜 영성이 없어질까요? 이건 답이 없죠? 네. 사람이 교만해져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는 순간에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그러면 영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다가 죽어요. 그렇지만 자기 집안을 멸문으로 이끄는 불씨 하나가 아주 나쁜 불씨죠. 잘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왜 그럴까요? 네. 그의 영성이 떨어지니까 영이 죽어가기 때문에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타오르는 이 강렬한 불꽃, 성령의 불꽃에 완전히 반대입니다. 사람의 욕망의 불꽃입니다. 이 기드온 집안에서 온 이스라엘로 퍼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온 결과는 안타깝지만은 기드온 한 사람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자, 세상에서 우리가 실패를 하면은 반성하게 되고 내가 뭘 잘못했는가 뒤돌아볼 시간이나 있지만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성공 가도로 달리고 있다면 아주 무서운 교만과 착각이 생깁니다. 이건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성공하고 보니까 목표가 중요하지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착각이 들어요. 그 여기서 점점 발전하는 게 뭡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 아주 위험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목표도 중요하지만은 방법은 더 중요합니다. 이제 심판은 그 아들 아비멜렉과 이스라엘에게 떨어지는데, 기드온은 자기의 성공을 자랑하면서 많은 아내와 첩까지 두었지만은 그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악을 저지를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다는 한 인간이 자기 욕심대로 살아온 결과예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우리 속담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아비멜렉에게도 변명의 여지는 있어요. 배다른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살아온 그 깊은 분노가 있어요. 그걸 가슴에 품고 자랐을 겁니다. 근데 사람한테 분노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분노가 있습니다. 크든 작든. 그렇지만은 분노가 있다고 자기 분노를 모든 사람이 다 남에게 터뜨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비멜렉의 분노는 어느 순간 터지는데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네. 자기 가난한 어머니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교육 안 시키죠. 분노를 재우게 하지만은, 네. 자, 아들의 신앙을 좌우하는 것은 어머니 영향이 크게 작용하죠. 아비멜렉이 가나안 여인 어머니께 배운 것은 당연히 사악한 가나안 이방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는데, 그리고 자식은 거의 어머니 종교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야 자식 발전된 이유도 어떻게 했었는지 종족을 남기려는 이스라엘의 지혜 같아요. 이집트 노예 시절부터 특히 남자가 뭐 낳자마자 죽였으니까 많이 학살되기 때문에 이게 뭐 부계로 이어가다가는 종족이 계속 이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모계의 전통이 이어진 것 같은데요. 자연 발생적인 풍습이에요. 어쩔 수 없이 생긴 종족 보정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두려워하면서도 감히 자신이 왕이 될 생각은 못하고 살았죠. 그렇지만 가나안 문화는 다릅니다. 기회만 있으면 자기 정적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 가나안 환경에서 자란 아비멜렉에게는 왜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 왕이 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에게는 가나안의 교육과 가나안의 피가 흐르고 있고 성장함에 따라 평소에 형들에게 따돌림 당하던 분노는 점점 쌓여서 이제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아주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다는 결정적인 상황을 이용한 아비멜렉은 그동안에 쌓인 분노와 적개심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왕이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아주 잔인한 어머니 나라 가나안의 방식입니다. 사사기 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밧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그러니까 헌금, 신전에 들어온 헌금을 모아서 은 70개를 가지고 조폭을 샀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리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며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니 남으리라. 세겜 모든 사람들의 말 모든 족속에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리라. 여기 한 바위에서 동시에 죽였다 이런 말은요, 이건 우발적인 살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학살이 한 사람씩 한 장소에서 차례대로 처형시켰다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 오너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히브리 방식이 아니고 완전히 가나안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사람을 처형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 아비멜렉은 자기 그 외가의 친척들 세겜 사람들이죠. 자기가 왕이 되는 수단으로 사용을 했고 또 자기 친가 쪽에는 모두 죽여버리고. 네. 이 역사는 반복되는데 요즘 제가 보다가 중단한 그 태종 방언이 한 집과 너무 비슷합니다. 왜 이렇게 동생을 막는다고 똑같은 전개됩니까? 아비멜렉은 사악한 방법으로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되지만 모든 것이 그 상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한 일로 세겜 사람들과 금이 가고 서로 죽이는 과정을 통해서 몰라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생각대로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망한 정도가 아니고요. 너는 언젠가 내가 죽일 거야. 그러면 그쪽도 나를 죽이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생각대로 되면 저거 다 죽죠. 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요. 자기의 머리와 꾀로 악하게 성공한 사람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나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이 교훈을 주네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허황된 것을 믿고 우상을 따르고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합니다. 사사기 9장 22절에 24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3년 이제, 정권이 3년 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대한 악한 영을 보내시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나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의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들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십니다. 아마 누가 아비멜렉에게 그 이스라엘을 앞으로 잘 다스리려면은 아무리 비록 그 세겜 사람들이 너를 도와서 너를 왕을 시켰지만은 그 사람들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걸 알려준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도 반복되는 현상이죠. 여러분, 대권을 잡으면요. 대권 캠프에서 이런 사람들은 여태까지 보면요. 캠프에서 이런 가장 그 공신이로죠. 공신이로는 다 미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역사가 어쩌면 이렇게 동서고금왕론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서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합니다. 이 정권을 잡은 후에 세겜 사람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팽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이가 벌어집니다. 우리 여기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냈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사탄의 그런 영을 보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니까, 즉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그 사이에 악한 영들이 쳐들어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은 불화하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는 사람끼리 불화,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가 틀어지게 돼요. 이게 아주 패턴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가 있죠. 내가 우리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우리를 왕이 됐다고 우리를 팽한다? 그럼 우리도 너희 죄를 다 폭로하겠다. 네. 그대로 오늘날 일어난 일이 그대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드라마 작가들이 전부 다 성경을 본 것 같아요. 아비멜렉의 결정적인 비밀이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발목을 잡힐까요? 네. 그거는 살인 교사한 사람과 살인자의 사이에서 항상 일어난 일입니다. 형제 70명을 한 번에 처형한 살인의 교사한 자하고 살인한 자의 사이가 이제 좋을 땐 괜찮은데 이게 틀어지면요. 이건 어느 드라마를 봐도 이거 비밀 안 드러난 드라마는 없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했는데요.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오히려 이제 그 반격이 시작되는 게 사사기 9장 48절, 49절인데요.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문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사람들도 각각 나무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모래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며 세겜 마당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으니 남녀가 약 1,000명 불에 태워 죽였답니다. 아비멜렉이 처음부터 이렇게 나빴던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제 도둑질이고 뭐고 이제 부정도 그렇고 처음에는 사사로운 동기로 시작하고 조그맣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안 걸리면 이제 그 사람 참 조그맣게 나쁜 짓 하다가 걸리는 사람은 참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넘어가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담대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하는 짓이 뭐 별로 잘못된 것 같지도 않아요. 사람에게는 연약함이 그렇습니다. 그 성경 구절에 말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니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요 이 구절을 우리나라 말 속담으로 옮긴 게 뭘까요? 이건 질문입니다. 이거 알아맞히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 이 속담을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은. 예, 반은 도둑이 서도둑이 된다. 이 아비멜렉은 영성, 그리고 이성까지 잃고요. 이스라엘, 세겜 사람, 친가, 외가, 막론하고 다 죽이는, 다 죽입니다, 이거죠. 연쇄 살인마로 변해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최후가 찾아오는 게 오늘의 끝입니다. 참 비참한 얘기예요, 오늘 얘기는. 근데 이런 비참한 얘기를 왜 제가 설교를 할까요? 아, 우리도 그러지 말자, 이겁니다. 사사기 9장 53절에서 54장.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로 청년을 급히 불러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노라. 그 청년이 그를 찌르며 그가 죽은지라. 야, 정말. 여기 맷돌이 떨어지는. 옛날에 사울이 죽을 때도 이렇게 죽었죠? 네. 여러분, 싸움터에서 왕이 죽는 모습, 멋있는 모습이 뭘까요? 싸움터에서 왕이 죽는 모습. 죽지 않, 멋있게 죽는 모습. 멋있게 사는 모습 많아요. 적장의 머리를 10개 비고서는 다 들고 들어오는 거 뭐예요. 멋있게 죽는 모습. 뭐 적정하게 칼에 죽는 거 아니겠어요? 철병한테 죽으면 그렇죠. 예. 근데 한 여인의 아주 돌발적인 행동입니다. 맷돌을 위해서 맷돌을 떨어뜨리니까 그거 맞아 죽는데, 야, 이 정도 되면, 그, 우리 전에 사사계 그걸 했었죠. 그, 시스라나, 야일한 연선에 죽음을 당하던 시스라도 이렇게 죽죠. 네. 그, 뭐죠? 천막 치는 그걸로 이렇게. 네. 여인의 손에 죽을 수는 없다. 이건 왕의 자존심일까요? 어쨌든 왕다운 모습은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모습은 뭘 보여주는 거면요. 니까 짓게 무슨 왕이야.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참 흥미롭습니다. 사사기 9장 56절 57절이에요.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도 모든 악행이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대로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더라. 자,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 성공해야 될 텐데. 가장 중요한 변수. 여러분의 실력이죠? 노력이죠? 운도 줘야 되죠? 뭐 다 틀렸어요. 이런 것도 조금씩 끼 있어야 되죠. 변수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랄 적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삶 속에서 세 번의 기회가 온다. 절대 놓치지 말고 한 번은 반드시 잡아야 된다. 그 얘기는 저희들이 귀에 못이 박아도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잘 찾아오는 기회를 잘 포착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바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수순입니다. 수순이 뭔가 하면요. 똑같은 바둑돌을 똑같은 장소에 놓아도 놓는 순서에 따라서 결과는 똑같아져요. 그런데 놓는 순서에 따라서 완전히 바뀝니다. 판이. 그걸 수순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한다 해도 그런 결과는 같아야 되는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일을 했으니까. 근데 이 실행하는 때, 수순, 언제, 뭐부터 먼저 하느냐, 이런 것들이 똑같은 일에도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하느냐, 이게 바둑에서 수순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거부터 두면은 상대방이 그거에 맞춰서 둘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없이 하면 상대방한테 내 판을 흩어버릴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수순입니다. 그러니까 때예요. 그 어느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무리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게 이 때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산을 내려가 싸운 날 그 우박이 쏟아져서 적군의 철병거가 진흙탕에 빠지는 역사 다 우리 배우셨죠. 근데 오늘도 반복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전차가 늪에 빠지면서 상황이 돌변하지 않습니까? 자, 왜 그랬느냐? 러시아는 착각을 했어요. 너무 자신이 많았습니다. 늦어도 72시간이면은 우크라이나를 함락할 걸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북경 동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중국이 며칠만 봐달라고 해서 며칠을 봐줬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다렸다가. 또 마침 또 그때 그 우크라이나 쪽에서 봄이 조금 일찍 왔대요. 그래서 그 땅이 다 녹아버렸대요. 그 일대는 막 늪지대 같아가지고서는 그 땅이 그 겨울이 지나서 봄에 땅이 녹는 순간에는 뭐든지 다 빠진답니다. 그래갖고서는 그 전차들이 그냥 그 늪에 빠져 있는 걸 갖다 그냥 때려버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완전히, 거기서 초전박살이 났습니다, 러시아가. 자, 그래서 그 바람에 우크라이나는 시간을 벌었어요. 시간을 벌어서 이제 세 각국으로부터 그 무기랑 그 물자를 공급받고 반격을 하면서 현재 지금 두 달 지났어요. 아무도 상상 못 했습니다. 이제 이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것 같아요. 그 바람에 이제 라면값 오르고 밀가루값 오르고 과자값 오르고 이제 다 30% 오르고 네. 기름값 오르고 식용유값 오르고 인도네시아에서 수출 금지했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네. 여러분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요 KGB 아시죠? 네. KGB라는 막대한 그 막강한 정보 조직을 운영하던 세계 최강의 정보 국가였어요. 다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런 인간에게 존재하는 이 한계예요, 이게. 근데 이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근데 이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소련이 러시아가 너무 교만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을 할 때도 때를 잘 파악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하지도 못한 돌발적인 변수가 나기.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못나게 하지만요. 우리 생각에 우리 때 하면요. 세상에 무슨 변수가 나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때를 놓치지 않고 성공해서 세상의 권력과 부를 누리긴 해요. 근데 끝이 보통 좋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네. 뭐, 교만하니까 자꾸, 교만이 실수를 이제 만들어 갑니다. 그렇지만은, 천지를 만들고 통치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변수를 항상 여러분 잊으시지 마세요. 무슨 계획을 세울 적에 내가 아무리 치밀하게 세워도 거기 하나님 변수 하나만 딱 들어오면요. 내 계획은 없어진다는 걸 제가 수십 번 얘기했죠.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은 하지만은 계획을 세워야 되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데 우리의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야 됩니다. 자, 아비멜렉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 아버지 기드온이 죽었을 때 야, 이때가 바로 그때다 그러고 이 권력의 공백이 생겼으니까 이때가 항상 그 위기입니다. 찬스면 위기입니다. 그 외갓집하고 세겜과 손을 잡고서는 형제들 70명을 한 자리에서 다 죽이고 왕이 되는데 그리고 3년 통치를 합니다. 그 3년 동안 보기에 세상 눈으로는 아비멜렉은 성공했죠. 그리고 아주 기회를 적절하게 잡아들이긴 유능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언제까지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반전이 일어나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점점 멀어지고 왜냐하면 악한 영을 보내시니까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인 줄 알았지만은 이 세상의 평가가 너 왕 아니야 너는 왕도 아니지만은 왕이 돼서도 안 되는 사람이야 이게 세상의 평가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자 아비멜렉이 이렇게 된 것은 아비멜렉 자신의 잘못일까요? 아니면은 내 아버지는 왕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아버지 기드온의 잘못일까요? 누구 잘못이 더 클까요? 아들에게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은 기드온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간절한, 아주 간절한, 그러나 허황된 욕망을 적극적으로 한번 표현해 본 것 뿐입니다. 설마 자기 아들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 씨가 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자기의 그 허황된 욕심을 아들에게 넘겨주었다는 그 결과, 이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아들 생각해요. 내 이름이 나의 아버지 왕이야. 그러면 나도 왕이야. 이런 허황된 욕심을 은연중에 심어준 거 아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 이름 한번 부를 때마다 나는 언젠가 왕 될 사람이야.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자꾸 자식에게 자신의 못다한 꿈을 넘겨받으라고 강요하는 건 요즘은 그렇지도 않지만, 네, 그건 안 됩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식을 갖고 싶다고 아무 때나 갖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세요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면 자식이 자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으로서 받은 선물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잘 키워야 됩니다.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거라고 아무렇게나 키우면 안 됩니다. 또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키워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주면서, 사랑해주면서,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키워야 되는 게 자식 교육입니다, 여러분. 자, 성경은 기드온의 교만과 욕심이 그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는 구절이 있어요. 네, 그 기록으로 답이 딱 하나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잘못이 더 크다는 말로 들려요. 네, 다 기드온이 자기가 못다한, 이루지 못한 허황된 욕심의 결과를 자기 가슴속에 묻어야죠. 그걸 왜 첩의 아들한테 갖다 줍니까? 왜 자기 70명의 부인한테 난 아들한테는 그런 이름 안 지어주고, 이상한 여자한테 난 아들한테 그런 이름을 지어줘요? 이해가 잘 안 가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아,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욕심이 없을 수는 없죠. 근데 허황된 욕심이 문제죠. 근데 자신을 남추는 겸손한 사람은 허망된 욕심을 부르지 않습니다. 허망한 욕심은 교만해서 오죠, 보통. 욕심은 죄를 낳고 죄의 것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만일 내 눈에 하나님의 은혜보다 이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인다면, 네, 이게 무슨 신호일까요? 나의 영혼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옐로 카드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임으로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어려움이 있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네, 사람의 승패가 여기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예측 가능한 일은 우리가 문제점을 분명히 살피고 열심히 일하고 해결하면 되지만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은 뭐 방법이 있어야 예측을 못하는 변수가 도려나오는데,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의 승패가 좌우되는 게 이게 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붙잡을 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서 그래요. 세상에 사람의 힘으로 예측도 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건 성경은 나의 발등의 등불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붙을 게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요, 결정적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내가 외우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기도 하시고, 그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을 통해서, 기도 중에서 답을 주시기도 하고. 그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은 이 악한 사람들에게는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시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통치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사악한 행동을 언제까지 내버려두지도 않으시고 또 이스라엘 역시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지도자를 왕으로 추대한 대가는 그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한 짓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사람이 됐든 어떤 그룹이 됐든 어떤 나라가 됐든 그들이 한 짓에 대한 대가는 그 결과는 그들이 치러야 됩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원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참 이 끔찍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네. 네, 기도원은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한 인간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 예수가 필요한 것. 여러분 온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지 이거 하나입니다. 너희들 인간은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수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얘기를 성경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 없이 살라고 그러는 결과가 이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물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나의 왕은 내가 아니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예수께 맡기는 은혜가 우리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그 이름이 한 개인과 한 지방과 한 나라를 어떻게 파국으로 몰아가는지 저희들 오늘 같이 배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항상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예수만을 따르고 사는 세상교회 형제자매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